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9장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 후에는 그들만 있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의 모습이 달라지셨다. 예수의 옷이 하얗게 빛났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것보다 더 희게 빨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세 분을 위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때 구름이 다가와 세 분을 가렸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 제자가 둘레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실 뿐이었다.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산에서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러다가 예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율법 선생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성경에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리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엘리야는 벌써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온갖 몹쓸 짓을 다 하였다. 그를 두고 성경에 쓰인 그대로였다. 예수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많은 사람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율법 선생들도 와서 제자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반가워하며 달려와 인사를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무슨 일로 그들과 다투고 있느냐? 그때에 무리 속에서 한 남자가 나서며 대답하였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제 아들은 더러운 영이 들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더러운 영은 아이에게 달려들어 아이를 땅바닥에 나뒹굴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내쫓아달라고 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내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제자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더러운 영은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게 하였다.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땅에 나뒹굴었다. 예수께서 소년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아픈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더러운 영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아이를 불이나 물속에 던져넣기도 하였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대답하셨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아이의 아버지가 얼른 큰 소리로 말하였다. 믿습니다. 선생님 의심을 버리고 더 잘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그 자리로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다. 너 더러운 영아, 이 아이를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내가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더러운 영은 소리치며 아이를 다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떠나갔다. 그 소년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소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소년이 일어나 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저희는 더러운 영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종류의 더러운 영은 오직 기도로만 물리칠 수 있다. 예수와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 지방을 떠나가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있는 곳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들은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두려워서 예수께 무슨 뜻이냐고 여쭙지도 못하였다. 예수와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곳의 한 집에 들어가신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오늘 길에서 너희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로 그리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앉으신 뒤에 열두 사도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셨다. 예수께서 그 아이를 제자들 앞에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를 말리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은 쉽게 나를 욕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물 한 잔이라도 준다면 그는 분명히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나를 믿는 아이 하나를 죄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뛰어드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내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낫다.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은 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쪽이 훨씬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발도 잘라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만약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에서는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것을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창세기 제12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데르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였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네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노라 둘리 꼭꼭꼭꼭 창이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그 후 얼마 동안 더 유지되었습니다. 아주 포악했던 아하스 왕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왕국이 강해지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아시리아의 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시리아같이 강대한 나라라도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사야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다윗 왕의 자손 중에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왕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 왕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하스 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를 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를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진영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 후 유다 왕국 북쪽에서는 바벨론,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강성해졌습니다. 유다 왕국은 어느 나라에 의지해야 안전할지를 저울질해보며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지자로 세우기로 예정했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말에 하나님은 타이르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라. 옛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여호와가 지켜주리라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야만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간첩이라며 우물에 집어던졌습니다. 친구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그는 이때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 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유다 왕국도 멸망당한 것이지요. 왕과 백성들은 멀고 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후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게 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바로 자기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다.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나보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살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보고 그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보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나를 따르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 제자라고 하여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갈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론적인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들어선 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사한이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미리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닥칠 때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내보내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당부와 험난한 그들의 사역에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 호련이 많은 어려움은 감당하기 어렵고 실제로 그런 역사는 수없이 세월이 구비구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준비된 자세는 핍박과 박해는 물론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경계에도 필요한 교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인생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은 피해갈 수 없고 같은 고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준비된 기도인 연달한 주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입장에서 세상의 백성들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일지라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34절에 36절을 중심으로 복음은 성격상 나눔의 역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화해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당부는 역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이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의 복음이지만 그것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반드시 진리편에 속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화평은 죄를 거부하고 빛으로 돌아서는 빛과의 화해입니다. 죄를 잘라내고 썩어가는 것을 도려내는 칼질이 필요하고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때로는 넘어지게 하려는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단절해야 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어둠을 단절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보다 가까운 것은 먼저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 다음엔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봅니다. 사실은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나눠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가족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돌아서야만 할 것들이 세상에 명예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에게 가치를 주는 것들이 원수가 되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아플지라도 힘겨울지라도 죄와는 철저하게 갈라서야 진리와 비로소 화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37절에 39절은 다른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지자로서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독선적으로 들립니다. 병행되는 성경에서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서도 먼 곳에서부터 자신으로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는 가장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의무의 대상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관계와 자연관계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입니다. 위기에 닥치면 쉽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걸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기심은 부모도 자식도 가족도 자기 살기 위해선 헌신작처럼 버리고 죽이고 팔아먹는 상황에서 이 말씀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8절을 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 각자가 신앙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난이나 불리익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설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9절이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목숨을 잃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대상보다 자신의 우선순위에 뒤처지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젖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8절이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당부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번째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보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현실적으로 접대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이권과 안락을 주님 때문에 포기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귀한 약속이 사역자들에게만 치우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이나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형제라는 귀한 믿음으로 접대하고 환영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나눔의 역사입니다. 구별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칼처럼 냉정하게 나눠질 수도 있고 죄로 유혹하는 그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 자식, 아내, 사업, 명예, 어떤 것이 그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사랑하는 자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확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는 작은 사랑 하나에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의 대접도 상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은 그만큼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상받게 해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에게 정성껏 대접함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복을 누리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omorrow, because he lives. crea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과 그 뒤의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토지 분배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군대는 진군하는 도중에 높은 성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비밀리에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 은신처를 얻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유기를 만났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며 도피할 길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후에 그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한다갈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로부터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여리고를 붙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물이 부른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려고 준비할 때 아마 그들은 40년 전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던 강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들은 메마른 땅을 걸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기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 언약기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간 후 이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강 속에 하나는 강 서쪽 벌판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았을 때 마침내 그 성벽은 무너졌고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벽은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 성 밖으로 무너졌지 성 안으로 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그 성벽을 외부에서 들보 같은 것으로 쳐서 무너뜨렸다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이스라엘은 행군을 계속하면서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은 아이라는 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아간의 죄 때문에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간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물건을 노략질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아간은 죽음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았으며 그 후 아이 성은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크게 놀란 이웃지방의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친선을 맺자고 제의하여 서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던 다른 족속의 다섯 아모리족 왕들은 크게 격분하여 기브온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다른 한편이 되어 싸운 이 전쟁은 세계 역사상 유명한 전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적들은 크게 패배했고 이에 따라 가나안 정복의 문은 열리게 되었으며 물결치는 듯한 이스라엘 군사 앞에 31명의 왕이 쓰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제비 뽑아 결정했습니다.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의 반지파 등은 요단강 동부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족속은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6개의 성읍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를 위해 도피성으로 예비해 두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특별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85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백성은 마음을 합해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성막은 그 수백 년 동안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이 약속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새김이라는 것을 모아놓고 고별연설을 합니다. 그의 고별연설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는 마지막 연설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이 백성을 권면하고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어떤 조직된 정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는 그토록 단결해서 긴밀히 행동을 취하던 열두 지파들은 각기 헤어져 자기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년간 7번이나 변절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시기는 주전 1401년부터 1100년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7번이나 이방인들이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는 여호와께서 7번이나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모두 15명의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임금의 것이라기보다는 목자의 권위였습니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했고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조정하고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사는 이스라엘의 일부분만 다스렸으며 사사들이 전혀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처럼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정복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므로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힘입었는가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질 때에만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은 그들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책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슬픔은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저지른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생활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사기에는 어떤 사사에 관한 일은 조금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사의 일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과 함께 백성을 통치했던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사사입니다.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하나로 입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환영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어리석은 약속을 함으로써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그의 힘으로 혼자 블레셋 대군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유대한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통일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그 당시 일어난 일들을 더 자세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네 언제나 주네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치실 병이 아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